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만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조현심 자매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좀 못 오셨는데 조현심 자매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물이 없네요. 죄송하지만 물을 좀 제가 앞에 서면 이렇게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소망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믿음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소망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을 일컬어서 흔히 이제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이제 11장을 보통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족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혈통에 속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은 뭐 이방인의 믿음이나 이스라엘의 믿음이나 사실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이제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39절에 가서 보시면 쭉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고 나서 3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내용이 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안에 사람이 언급된 사람이 총 18명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이제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8명의 이제 이 사람이 소개되면서 물론 이제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그래서 18명 플러스 알파가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한 행위가 뭐냐?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 것이냐면 자신들의 그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지금 보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소개된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그 삶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드러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었다. 하나님 안에서 품은 소망은 하나님이 선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그것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먼저 정의하고 믿음을 정의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진짜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라 에이 가짜 하나님 뭐 있지도 않은 것을 사람들이 상상해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야 이걸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좋은 평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체가 전혀 없이 뭔가 이렇게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그냥 헛된 것을 바라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어떤 그 집단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공허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은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뚜막에 정한수 한 사발 떠놓고 열심히 뭔가를 그 가족의 뭐 안녕과 뭐 사업의 번창과 뭐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비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부뚜막에 비는 그 마음은 그것은 실체가 없는 대상에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자기와 관계를 맺지 않은 어떠한 막연한 그 신, 막연한 하나님, 뭔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어떤 이 존재와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비는 행위, 이게 지금 부뚜막 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똥별이 떨어질 때,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렇죠? 전혀 어떤 과학적인 근거든,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냥 그야말로 그 희망사항에 불과한, 그러한 식의 어떤 믿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부뚜막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마음이나 또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을 비는 마음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구체적이고 이 확실한 어떤 사건과 행위들, 즉 실제, 이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여기 히브리서 11장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보여준 사람들로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하심을 받은 것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어떤 내용, 믿음의 어떤 질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그 어떤 내용,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을 예를 들어서 등급을 매긴다면 믿음이 전부 1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선이 예를 들어서 5등급까지는 합격이다, 다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안에는 1등급으로 합격한 사람도 있고 5등급으로 합격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심을 받은 것에 있어서는 다 합격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믿음의 질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여기 이 소개된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의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소망이 있는 믿음과 또 사랑이 있는 믿음 이렇게 좀 나눠서 이제 보고 싶습니다. 소망이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는 믿음. 먼저 소망이 있는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존재. 이건 뭐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이 존재를 믿는데 또한 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 그분이 계시다. 아, 그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야.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는 믿음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원을 이렇게 다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물론 이 소망이라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소망이 있는 믿음과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있는 믿음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어린 단계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나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이나 야곱. 구약성경의 창세기에서 이제 이삭과 야곱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삭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에게 꽁꽁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을 뻔했던 뭐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이삭.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야곱 이야기는 좀 나오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그 믿음의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가 어떻게 요약을 해주고 있느냐. 2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의 2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그 위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뭐 사라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이제 모세 이야기도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삭하고 야곱 얘기는 딱 이렇게 그냥 두 줄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하는데 그것도 이삭과 야곱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들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이게 골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은 이삭의 믿음은 다가올 일들에 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축복한 거. 또 야곱의 경우에도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이나 이삭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되겠고 또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가 되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축복, 복에 관한 약속. 이것과 연관해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복이 자기의 자손들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했고 그 또 야곱이 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그 복을 전해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의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믿었다는 거.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의롭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야곱이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이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장입니다. 창세기 28장.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원래 장자라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사람에게 받는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장자들을 통해서 내려간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자기 형을 대신해서 털복숭이 형처럼 이렇게 짐승털 이렇게 붙이고 아버지 눈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그리고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모종의 그 모의를 해가지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망을 가는 길에 이제 있는 사건이에요. 그 도망을 가는 길에 거기 이제 10절서부터 보시면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보내려고 그것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그것에서 누워 자니라.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 찬송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는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꿈을 꾸었더니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는데 그곳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베개가 얼마나 컸는지 기둥만 돌을 갖다가 베개로 삼았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기둥으로 삼은 돌 자체가 베개로 빌 만큼 작은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 이야기 속에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믿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코드들을 보니까 여기 이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보니까 이 꿈을 꾸죠, 꿈. 이 한국 사람 꿈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거 되게 좋아해요. 꿈을 꿨는데 누가 나타나냐? 일단 천사가 보이죠. 아,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가 보여요, 천사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 성도들이 다 이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좀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뭔가 나에게 엄청난 복을 그냥 딱 명하시는 거,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이 소원을 다 이렇게 만족하게 하시면 그러면 제가 그 보답으로서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집도 지어지, 제가 성전도 건축해드리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우리 아들도 바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믿음이 좋다 하는 것에 대부분 이 표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 지금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 성취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 약속이 자기와 자손 대대로 성취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믿음,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조금 다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이렇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야곱이 뭐 자기 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재산을 불리고 또 아내들을 얻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뭐 에서 형과 화해하고 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런데 야곱이 정말 깊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하는 고백은 사실 그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또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복 주실 것을 그건 분명히 믿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으로도 물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떤 커트라인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기엔 다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이 있는 믿음이에요, 소망이 있는 믿음. 이것은, 또 역시 그 야베스라는 사람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상 한번 찾아보시면요. 역대기상 4장입니다. 몇년 전부터인가 한국에서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대단히 유명하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야베스의 기도. 여기 보시면 야베스 이야기가 이제 역대기상 4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야베스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고 자기를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야베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참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다 채워주셨더라 하는 이런 기록으로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인데 물론 이것도 귀한 거 맞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귀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 이렇게 이제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귀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만 열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누구누구가 이렇게 복을 간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풍성히 채워주셨대, 여기 내 지경을 넓히시고 악에서 지키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어떤 그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그런 복들을 풍성히 주셨대 하는 이것에만 사람들이 지금 집중하고 열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식의 믿음인 거예요. 그 이제 아까 그 다시 이 히브리서로 돌아가셨을 때 여기에 소개되는 사람 중에서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 31절에 보시면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보니까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딱 한 절로 라합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르단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죠. 거기 가서 이제 여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제 가서 믿음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로 점령을 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였죠. 그래서 먼저 정탐꾼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냈었는데 그랬는데 이 여리고에 있던 여리고 도시에 있던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 정탐꾼들이 발각돼서 지금 체포돼서 죽을 위험에 처했었어요. 누군가가 밀고를 했거든요. 죽을 처지에 놓였는데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다가 그 정탐꾼들 숨겨주고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어디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살려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살려줬냐? 사실 자기 적인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 침범해서 자기 민족을 다 죽이고 그러면 사실 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다. 왜 살려줬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는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이집트의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 빠져나와서 이 뒤에 이집트 군대가 추격하는데도 이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고 그냥 막 넘어온 민족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물 사이에 이렇게 왔을 때 물이 다시 덮이면서 다 몰살했대더라. 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니까 이건 너무 엄청나대더라.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하늘에서 막 먹을 게 떨어지고 그렇죠. 그 밤에 추운 데서는 막 불기둥이 이렇게 생기면서 추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낮에는 그 그늘 하나 없는 그 광야를 다니는데 막 구름 기둥이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 햇빛을 가려주고 뭐 이러면서 40년을 버텨온 민족이래더라.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라더라. 이걸 들은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는 아무도 대적해서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너희가 우리 정복할 때 제발 나는 좀 살려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대단히 배반자고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런 민족주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라합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좋은 평판을 보인 그 어떤 선조들의 대열에 지금 라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은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내 하나님으로 삼으면 나도 잘 되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보상에 대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도 역시 라합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했다더라 하는 그런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주실 보상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네. 거기 또 조금 더 내려가서 히브리서 11장의 3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삼손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삼손. 이 삼손은 뭘 한 사람이냐? 삼손의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이 삼손은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시대에 왕이 생기기 이전에 사사시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지 재판관들인데요. 이 재판관들의 시대, 사사시대 때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제일 먼저 그 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열두 아들, 그래서 요셉이 먼저 들어가고 야곱 식구들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강성해지다가 너무 강성해지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이거 안 되겠다 위협을 느껴가지고 종으로 삼았죠. 그 기간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400년 기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빙빙빙빙 돌면서 훈련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요르단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그 고시대가 사사 시대인 거예요. 그때 이제 사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적으로부터 이제 구원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왕정 시대로 가면서 초대왕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사사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렇게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세 삼득이, 오세 진득이가 아니라 오세 삼득이 제가 그렇게 외우는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렇게 돌라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삼손 이렇게 맨 마지막 이제 사사가 이제 삼손이 되는 것인데 이 삼손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 보시면 이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사라는 걸 믿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켜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통치하도록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들릴라라는 그 이제 여자 때문에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머리가 빡빡 깎인 채 두 눈이 뽑혀가지고는 종이 됐죠. 그래가지고는 이 다곤 신전에서 막 이제 이 축제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삼손을 끄집어내서 재롱 떨게 하자 했을 때 이제 다곤 신전에 끌려나와가지고는 그 신전의 양 기둥 가장 그 이제 중심이 되는 그 기둥 두 개를 이제 붙잡고 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은 삼손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으라차차 힘 한번 줘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그냥 다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 역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 반열에 대열에 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맞는데 우리의 믿음의 좋은 평판을 보여준 사람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그냥 도와주는 분이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마지막 원수를 갚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도 역시 이 삼손이 자기를 선택하시고 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맺었다더라.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셔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들릴라는 아마 깊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이 선진의 대열에 지금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그 사랑이 있는 믿음은 뭐냐? 사랑이 있는 믿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믿음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그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사랑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하나님의 보상은 믿는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이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을 매순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께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랑이 있는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 에녹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도대체 에녹이 뭘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요? 에녹이 뭐 했는지? 에녹이 11조 빠지지 않고 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에녹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는 얘기 있을까요? 에녹이 매 주일날 와서 주차공사 열심히 했다는 얘기 있을까요? 예.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아,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 우리 이 찬송가,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 그 찬송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구절과 짝을 이루는 그 아모스 3장 3절에 가서 보시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녹의 삶은 늘 하나님과 합의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나님과 늘 코드가 맞아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계시대. 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내가 하나님 섬기면 복 주시는 분이래 하는 그러한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늘 하나님 옆에 이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혹시 자매님들 중에서 혹시 결혼하시기 전에 좀 따라다니던 남자가 많았던 분들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늘 그 남자가 자꾸 와서 이렇게 치근덕대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자꾸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아, 좋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좋으면 자꾸 이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그냥 있는 거거든요. 데이트 하실 때 보면은 만나서 비싼 걸 먹어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좋은 거였잖아요. 그러시죠?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 나시죠? 요즘은 다 왼수 같으시죠? 예. 그러나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는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에녹이 그런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도 그냥 에녹 옆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냥. 에녹도 그냥 하나님과 옆에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뭘 특별하게 뭘 열심히 뭔가를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았던 것입니다. 예. 늘 같이 있었던 거예요. 365년을 에녹이 살았다고 했는데 그 오랜 세월, 1, 2년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이렇게 늘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이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아 저분을 잘 따라다니면 내가 떡고물이 떨어진대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은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모세를 잠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모세에 관한 이 설명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정의하는 그 믿음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뎠다 그랬죠? 그렇죠? 그 뒷부분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뎌냈다.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 그래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이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뎌냈다 그랬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어떤 증거를 내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해서 견뎌냄으로써 다른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낸 거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이게 보이지 바라는 것들의 실체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 바라는 것들의 실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그것들,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모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입증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아마 모세도 제가 분류할 때 뭐 소망이 있는 믿음의 부류에 들어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시니까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 하나님 계시대 그분 옆에 있으면 뭔가 잘 된대 이런 믿음만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는 것은 즉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손해보는 것을 택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자기 이속을 차리는, 이속만을 차리는 사람에게 가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지금 있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상에 대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나갔다. 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갔다. 이거 보상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계시다는 걸 믿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훗날 상속 재산으로 뭔가를 주신대. 이 보상에 대한 것을 믿은 것이죠. 예. 그런데 17절서부터 보면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한 믿음만 있었다면 그런 것만 있었다면 사실 이삭을 바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삭은 받았어요. 일단 이삭은 일단 내가 지금 100세나 됐는데 그래서 아들이 없었는데 사라는 99세.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주셨어요. 그럼 일단 내가 소원했던 것, 내가 아들을 얻고 싶었던 것을 얻었으니까 일단 그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에서 일단 취할 건 취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달래요. 그 하나님이. 그럼 거기서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약에 이 하나님과 뭔가 계산적인 믿음이고 뭔가 하나님께 늘 바라기만 하는 믿음이었다면 이삭을 드릴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딱 거기까지만 딱 아니 하나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랬을 텐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바치는 그 행위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걷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좀 더 보겠는데요. 성경에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저쪽 뒷부분 아까 32절에서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쭉쭉쭉쭉 하다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 그런데 제가 믿기로 사실 이 다윗만큼 또 믿음이 또 좋은 사람이 없는데 구약에서.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는 요약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신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믿음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실 충분히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의 대표적인 그 어떤 사건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형들이 다 이제 군대에 나가 있고 다윗은 막내라서 이제 아직 나가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형들 잘 있나 좀 면회 갔다 와 해가지고 이제 도시락 싸서 보내서 해갖고 이제 형들 군대에 갔는데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이 그냥 같이 무서워서 덜덜 떤 것이 아니라 저놈이 감히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해? 하는 그 어떤 이 불같은 이 분노가 확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기상 17장 32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아이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과 대적해서 갈 때에 4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와서 싸우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욕먹는 거는 괜찮은데 누가 부모님 욕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싸움나죠. 거기서 싸움나죠. 그렇죠? 부부간에도 부부끼리 이야기를 이렇게 뭐 옥신각신할 때는 괜찮은데 뭐 시어머님이 어떻고 시아버님이 어떻고 뭐 장인어른이 어떻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싸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한테 소중한 어떤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 그럼 싸움이 나는 거죠. 다윗도 똑같은 거죠. 나에게 소중한 이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뛰쳐나가는 것인데 이 다윗은 지금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양을 치면서 그 들판에서 그 막막한 그 땅에서 적막한 그 땅에서 이 들짐승들로부터 추위와 더위와 이 들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그 어떤 이 시편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시편의 고백이 이것이 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으리로다.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도깨비 방망이시니 내가 그 방망이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얻으리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도다. I shall not want. 그렇죠? 내게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의 고백. 그냥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가서 물리칠 때 자기에게는 없었던 그 힘이 나오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단계, 점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되 아, 그 하나님 의지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걸 많이 주신대 이런 믿음의 차원이 아닌 것이지요. 정말 연인과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깊은 사랑의 단계를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즉 하나님을 모욕한 이 골리앗과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가 큰 그 거인이지만 그를 대적해서 싸우러 나갈 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용맹한 양치기 소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러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골리앗의 목을 베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나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골리앗의 목을 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그 골리앗의 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아 미안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이건 완전한 러브레터 아닙니까? 이건 완전한 사랑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믿음, 이러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도 여기에도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신대 하나님과 꿈에 나타나셔서 나하고 막 1대1로 대면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를 복주시겠다 그래 막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뭐 그것도 사실 뭐 그걸 우리가 뭐 제가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믿음인 건 맞아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 사람이 얘네들이 뭔가 이 어떤 이속을 차리면서 나에게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있는 믿음이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사랑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이 교제를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또한 나 또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마음과 혼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무감에서 경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이 모이는 모든 모임은 나도 거기 있고 싶어서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골프장에 계실까요? 해변에 계실까요?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똑같죠? 여러분, 수요일에 하나님 마음 어디 계실까요?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성도들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경 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함께 할수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분명히 그좀 사정상 또 함께 할수 없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이 하나님을 내 어떤 이 도구로 사용해서 나에게 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냐,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만 가진 믿음인지, 아니면 사랑이 있는 믿음인지, 이것을 점검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